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전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제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3장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를 하면서 말을 험악한 단어를 못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옛날보다 그래도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제가 참 험악했습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자폭을 하러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참 험악하고 거칠었습니다. 무슨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하여튼 많이 얌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진리가 있고 이걸 나도 외쳐야겠고 이걸 정말 납득시키고 싶은 뜨거운 정열들이 있곤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하나님께서 옛날보다 조금 더 보여주십니다. 조금 더 보자. 내가 깨달은 것 말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은 이만한 덩어리를 그만 보여주시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한 구절들과 한 성경의 본문들 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만 어슴풀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악돌이 치는 게 한 몇천만 분의 일 갖고 와서 몹시 잘난 척을 하는 거에 불과했구나 하는 그 좌절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살까지. 제가 얼마나 몸이 좋았었습니다. 왜냐면 늘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식욕도 없고 그런 이상한 압박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잘 자라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잘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도 또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기쁜가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 가실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할 수 없고 제 손에도 붙잡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사 깊은 속에 여러분들도 찾게 받는 이 길을 바라서 이 말씀을 먼저 앞에다 드려놓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려고 하는 것이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세례 요한은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메시아다 그거 증명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세례를 주는 데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선생님께서 증거한 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쪽에 더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선배 아닙니까? 그분은 선생님 덕분에 이제 말하자면 얼굴을 내밀게 된 분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알고 나는 대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뿐이다. 그리로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흥하는 것이 왜 내가 하는 것으로 흥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흥성은 우리가 흥하는 것이 훨씬 인지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내가 어느 부분을 맞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가를 흥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반주는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부르기만 해라. 이게 우리가 성가들을 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이나 크게 벌리셔. 이게 우리가 누구를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돕는다면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대업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고 해야만 그는 흥합니다. 사모님이 긴장하고 우리한테 어려운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할 일부터 추적을 해보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성공시켜야만 되는 분입니까? 무엇?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입니다. 원래 역설이라는 말이 역설법이라는 수사법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원래 없었던 수사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흥해야 하시느냐 하면 무엇을 성공하시느냐 하면 저주받고 죽는 것을 성공하셔야 되고 그걸로 흥하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실패와 멸망을 저지케 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흥하신답니다. 세례 요한이 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쇠할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부도날 일을 내가 돈을 줌으로써 내가 먼저 파산함으로 내가 있는 돈을 다 털어내므로써 그의 부도를 막는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는 죽지 말고 그 다음에 성공하셔야 할 일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밑거름 삼아서 죽으십니다. 아니 그러려면 세례 요한이나 죽이지 말죠.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은 그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야 될 필요성과 사실을 모두에게 인식시키는 작업 외에 그리스도의 흥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죽어야 하는 분으로서 1차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도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사랑.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는지. 희생, 봉사.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욕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서 살 것, 희생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신령한 일과 생명과 절대 진리를 책임진 사람으로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고 또 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 일을 증명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차원에서 여기까지 얘기가 맞습니다. 나는 그래 놓고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고요? 우리가 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봉사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면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 외의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변화된 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신자들이 어떤 세력을 갖고 뛰어나가도 한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은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을 봉사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일을 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입니다. 그 빌어먹을 의와 거룩입니다. 왜요? 그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치된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서 가장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히틀러도 아니고 가로유다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그건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슈바이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흑인들의 아버지요. 아프리카의 횃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와 휴메니즘에서 슈바이처를 쫓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 일을 기독교로 수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슈바이처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바는 슈바이처가 유명한 의사요. 올게니스트요. 휴메니스트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가 신학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신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는 원래 오셔서 인간들을 계몽하고 계도하여 하늘나라의 비밀들과 진리들로 그들을 분발시키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오셨던 분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추종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촉발시키고 분발시키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런 얘기를 이용을 해서 슈바이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 없이도 정당하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어느 인간도 빛을 볼 눈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체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생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끌고 나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신자라 그럽니다. 물론 이 대목은 교리적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에게서 휴메니즘을 끌어내고 인류 애와 박애 정신을 꺼내는 것을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십자가와 가시, 멍에 이런 것들이 혼동되는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아이고 저건 내 십자가야.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거는 가시라 그러는 겁니다. 저건 내 가시. 저건 내 멍이야. 저건 내 짐이야. 그건 표현이 맞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맨 처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본연적인 자세 속에 그리스도를 쫓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배설물론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를 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혼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야, 네가 인류 삼류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네가 인류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고3 동안에 집에 처백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몽땅 데려다가 뭐 다 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중세시대 같습니다. 인류 대학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인류 대학 때문에 늘 손해보십니다. 그 빌어먹을 인류 대학 때문에 늘 손해보십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이익 보시지 않습니다. 그 놈의 돈 때문에 다 갔다 와서 불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알몸뚱아리 갖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빌어먹을 권세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받지 않으십니다. 다 집어 던지고 오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넌 돈을 맡아라. 넌 지위를 맡아라. 넌 권세를 맡아라. 맡겨진 책임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손에 쥐어진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늘 자기의 죽음을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흥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늘 그것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죽으셔야만 했다. 우리가 어떤 놈이길래 그는 죽으셔야만 했는가? 늘 그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24절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절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장 유명한 구절 16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난 죽으러 왔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니? 잘 됐다. 내가 죽어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고 알았니? 다행이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하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 가라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요 주님 죽지 마십시오. 죽을 일이랑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죽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주께서는 쓰이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방법론이에요. 23절 무서운 얘기가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24절인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껏 갖고 따라오지 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쓸모 있는 것 한 개도 없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 기독교 내에 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사설이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필요 없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죠. 기독교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펄펄 뜁니다. 펄펄 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신령한 것과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아니올지다냐. 본능적으로 이방인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래 본질적 체질이냐 하는 것을 성경 다른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한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뒷얘기는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선지자들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냐. 한 끝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 쳐놓고는 괴상한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을 때 앞에 모여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선지자오 참다운 메시아란 말이냐? 그렇다! 그쪽은 아니다! 그러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이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언제 인간이, 구원 얻지 못한 인간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이 신령한 것과 진리에 대하여 알아먹은 적이 있었느냐? 알아먹은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서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생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애굽 나라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모세를 예로 들자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았다. 그들이 인정한 자가 아닌 자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라도 그의 말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가 안 받았다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인간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지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에 갖고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방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어쩌면 그의 전 생애가 다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돌마다 죽은 것으로 끝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고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인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무관한 존재인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흥할 것을 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마는 내 생명이 십자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전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그들이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곱게 스데반같이 맞아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식들은 왜 이렇게 뒹구면서도 실실 웃나? 뭐이 좋아서 저러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그가 십자가를 직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날 변합니다. 그 날 십자가가 부닥치는 날 변하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으시는 날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과 우리가 보내는 정직함으로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다만 우리의 책임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무릇 구원을 얻은 자들의 마땅한 본분일 뿐입니다. 방법이 아니옵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되었다. 우리는 오늘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친구를 불쌍히 해주시오. 이 친구가 아직도 몰라요. 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가서 앉아 계시라니까요. 왜 또 나오셨어요? 왜 길도 모르시면서. 제가 다 한다 그랬잖아요. 길도 모르는데 나와. 그게 무슨 창피해요. 빨리 들어가겠어요. 그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모여라 동포들아, 이것이 진리다. 지랄들 좀 하지 마. 무엇이 복음이냐 말이야. 무엇이. 어느 인간이, 어느 심령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 말이야. 그럴 수 있었으라면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죽음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죽으셔야 했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절망스러웠던 존재였는가. 어떤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를 설득시키려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갖는 이상한 진리와 기묘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십시오. 그만이 앞에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좀 제발 키우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꽃 피우고 그의 죽으심이 모든 신령들에게 알아이 들어박히는 복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당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았는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음에 복음된 것 때문에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스럽고 아무리 큰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영원한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는 강한 위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갖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을 목표하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야 되는 심령들 앞에 우리가 감히 대신하여 서서 십자가를 무색해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인생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복음된 것들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복된 충성스러운 절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